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고별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죠. 난 가짜가 아니야. 난 나쁜 포도나무가 아니야.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또 참 포도나무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실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당시 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의 설교의 이야기를 빗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짜는 그 공간도 만드셨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그만 먹을 수 없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볼품없는 열매를 맺고 만 거죠. 그래서 실망했던 농부는 울타리를 걷어치웁니다. 그리고 밭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담을 허물고 그 밭을 아무에게나 다 짓밟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설교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나쁜 포도나무가 아니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래서 영원한 포도나무, 좋은 과실을 맺고 결코 시들지 않은 진짜 포도나무야라고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린 이런 결론이 도출되죠. 아, 그러므로 가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네,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장 잘못 해석한 겁니다. 가장 오해한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하나님은 다 보실 거야. 맺지 못한 가지들은 다 잘라버릴 거야.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4절만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분명한 강조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다 잘라버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 가지인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돼. 거해야 돼. 이 거한다는 헬라어가 메노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 거한다는 말은 바로 옆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누가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래서 손님과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메노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일치라는 거예요. 즉 가지와 포도나무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싱그러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잘라졌습니다. 자, 잘라진 가지는 어떤 가지가 되는가요? 잘라진 가지는 더 이상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잘라진 가지는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만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지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나뭇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며 곧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우리를 떠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런 불안하고 고민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떨어져? 난 너희들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걸. 난 너희와 떨어지지 않아. 너희와 나는 하나로 거해 있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뗄래야 때릴 수가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5절도 볼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존재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지당하죠. 중요합니다. 그 농부가 심은 목적은 열매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깃들면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가지로 부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누리도록 그리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초청한 것이지 우리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종을 부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눌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쳐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거봐, 너희는 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네, 그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문맥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그 어미를 떠나면 살 수 없어. 이해되시죠? 젖먹이 아기는 살아있지만 그 엄마를 떠난 젖먹이 아기는 엄마가 없는 젖먹이 아기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갓난아기를 안고 예배당에 왔는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없으니까 낯선 아저씨 품에 있으니까 울잖아요. 내가 엄마 품에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가 소리 못 내고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의 모든 짐을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 인생이 두렵고 우리 인생이 힘겨운 건 내게 다가온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했기 때문 아니었나요? 우리 여기 계신 가장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어깨가 짓눌러지고 무거울 때 가족들은 다 나만 보고 있고 자네들은 아빠만 기대하고 있고 엄마만 기대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내일이 겁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장들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그러니까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 너 혼자서 그 가정을 다 감당한다고 말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희는 나의 가지가 되면 돼.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처럼 힘센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데 주님 앞에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마치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만화 영화처럼 나의 바닥난 에너지가 갑자기 충만해지고 팔에 알통이 생기고 믿음의 알통이 생겨서 적들을 물리치며 싸워 승리하는 개선장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무엇인가? 젖먹던 힘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강하신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나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런 호령을 내며 소리를 칩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운로드해서 그가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하고 그가 입었던 갑옷처럼 그의 굳센 갑옷을 갖추고 그가 가졌던 호위하는 군병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칼과 창과 단창이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그의 몸에 맞는 갑옷 한 벌도 입을 수 없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그저 물맷돌 다섯 개만 들려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겼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되어 싸운 것이 아니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편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는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 이것은 또 어떤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다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풍성함을 그 가지가 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 말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자, 그 풍성함을 볼까요? 첫 번째 풍성함이에요. 9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무엇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첫 번째로 주시는 풍성함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누리시고 주님이 경험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설명해요.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께로 흘러가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묘사하죠. 즉, 우리가 경험하게 된 공급받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원래 가진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없던 사랑을 쥐어짜서, 야, 믿음 생활 10년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 너 사랑해야지. 안 되는 사랑을 나를 쳐 복종하며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떠한 청년이 제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안 되면 지금 사랑하지 마. 그 사람이 여전히 미우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아뢰. 우리의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 원수를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건 주님이 하신 사랑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랑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 위탁 제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상상도 안 되는데, 내 자녀도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아, 그럼 우리 그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도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했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와 붙어 사는 이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선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연결될 때 우리는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11절은 더 놀라운 선물인데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선물은 주님이 갖고 계신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주의 기쁨이라고 말했죠. 내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하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4장과 15장과 1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다락방에서 나눴던 설교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설교가 마쳐지면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문을 요한은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달리기 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그 기도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들을 주님이 갖고 계신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감사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신 것이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능력 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슬픔 중에 있는데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죠. 주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지금 이 대목은 시간상 어느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했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기쁨, 억울한 자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위험당하는 그 자리에 가지셨던 당신의 기쁨이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채찍을 똑같이 맞으란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인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는 목적.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길 원하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버겁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펼치기 위한 기쁨. 일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묵묵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감당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의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 더 멋진 선물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이라 하여도 그 주인의 호의를 누릴 수 있고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주인의 넉넉한 것으로 내가 대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종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나의 친구가 됐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밥 먹어서 친구가 아니라, 같이 오랫동안 지내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는요, 내 어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내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눌 때 그가 나를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결국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나눌 수 없는 사람이면 그건 친구가 될 수 없겠죠.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대상, 친구입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제 가족을 제외하고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불쌍히 여겨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소중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이 친구는 저와 결혼 날짜도 똑같아요. 물론 이 친구랑 결혼한 건 아닙니다. 딴 사람들이랑 결혼했는데 같은 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전에 결혼했고 저는 오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도 날짜를 맞췄습니다. 인생의 자리에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마다 늘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저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이사도 참 많이 했거든요. 월세 살이를 하면서 월세를 낼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에게 전화하면 친구는 1초도 걸리지 않고 저의 부족함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줬습니다. 사역의 현장 갈 때마다 늘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부임했을 때도 제일 기뻐해 줬고 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첫 번째 물어봐 줬던 친구입니다. 지금 교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때마다 저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든 물심양면 돕기 위해 기도로 최선을 다해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목양실에 와보셨나요? 목양실에 원래 커튼도 없었는데 친구가 보더니 블라인드도 달아주고 또 의자도 좀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의자도 바꿔주고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늘 제일 먼저 관심으로 가져다주는 친구입니다.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 갔었죠.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빠듯했거든요.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흔쾌히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버스도 그 친구가 대절해 준 겁니다. 늘 저의 사역의 현장마다 이름도 빚도 없이 늘 도와주었어요. 한 번은 노원에서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제가 좀 초췌해 보였나 봐요. 원래 안 그런데 그날따라 그래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형 좋은 거 입어. 그래서 저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저의 남루한 모습을 왜 이런 옷을 입고 왔냐고 불편해하지 않고 저의 모습의 예쁜 모습으로 바꿔주고 싶은 좋은 친구의 마음에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친구도 저의 필요를 늘 헤아려주고 공급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부모보다 제가 더 마음으로 의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 줄 아십니까?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제게 그 좋은 친구도요, 목숨은 안 버립니다. 저를 위해 목숨은 아직 안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옮겨볼게요. 목숨 걸고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였어요. 혼자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난 너를 위하여 목숨을 건 너의 친구가 되었단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뛰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날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어떤 면에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내 안에 거하렴.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요?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또 어떤 놈인지 아세요?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나는 놈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잘 날아도 붙어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날다가 결승전에서 먼저 뚝 떨어지면 1등 하는 거죠. 붙어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지금도 주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어있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그리고 내게 목숨 걸고 나의 친구가 되어신 주님의 그 부요함으로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의 가사 나의 안에 거하라의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의 찬양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을 우린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곡조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곡조 있는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성구 그대로를 우리의 영혼에 대해 들리도록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도록 만든 찬양입니다. 마치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그 예언자, 선지자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미래를 점친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중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두려워하는 내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사야가 되보시고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을 마치 내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고 주변이 나를 의지할 때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힘겹고 두려웠던 나의 영혼에 향해서,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잖아. 넌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잖아.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너를 도와준단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존귀한 주님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이상 나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진 순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 거해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아름다운 생애의 삶을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마다 나의 힘과 수고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였을 때, 하나님 나의 빈 손 위에 주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 그럴 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더 주님 안에 거하며 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더 주님이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 손 의지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을 살게 부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 모든 것을 너 혼자 다 짊어지겠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 주님, 주님이 계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비록 앙상한 가지라도 볼품없는 가지라도 영원한 참 생명이신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있는 한 나에게는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서 있어도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지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가지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알며 주의 풍성한 사랑을 열매로 맺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신 은혜가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